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라고 우리 자신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답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그런 부족한 상태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대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애착이나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쉽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랑이라는 말이 오늘날 너무 흔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그냥 자기가 뭔가 좋아하거나 긍정해도 사랑한다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은 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은 그 의미가 오늘날보다 훨씬 더 크고 그리고 깊은 것이었기 때문에 쉽게 사랑한다 이런 말을 잘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쉽게 사랑한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서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묵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단순히 교회 나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거나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의 애정이 있다고, 긍정하는 마음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이 자기의 마음과 신앙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말로 사랑이라는 것을 남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입에 발린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입에 말로만 그친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행동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실체가 없는 사랑이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고백도 신뢰할 수 있는 고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만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고 참으로 우리가 진정한 거듭난 성도의 표시인데 내가 정말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어떤 기준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구주로서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대한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차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주님이 어떻게 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곧 떠나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실 때에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위한 염려와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 번 고백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떠나시게 되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주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을 아셨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런 제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가르치고 그리고 알려준 나의 계명 안에 거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고 그리고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발휘하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은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과 너무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합계할 때는 막 기뻐하다가 그러나 주님을 떠나고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보면 우리들은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에서는 마치 우리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생각과 뜻과 의지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너무 유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형제들과 교제할 때든지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고 또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세상에서 살아갈 때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각은 한결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연약한 주님의 제자들을 너무 닮아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형제들과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과 같아지고 세상에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의 이 미약한 상태를 여러분 우리들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만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자신들의 삶의 규범으로 지키듯이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지키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순종으로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적인 관습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그들의 힘과 노력,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제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이 순종, 주님의 계명을 참되게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율법의 구절들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키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이 순종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계명을 기뻐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가운데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삶 전체가 바로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순종하려는 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비로소 자신들이 왜 이렇게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폐기되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도 알겠지만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쏟아부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이 고레스가 유대인들이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사실 바벨론에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자신들의 삶에는 안락하고 안전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먼 길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 포로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스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때에 그들이 수르바벨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그 읽은 말씀들을 에스라가 설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의 심령이 부흥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은 이렇게 좋았는데 그러나 그 후대의 유대인들은 에스라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것을 자신들의 삶의 규범으로 두고 장로들의 많은 유전들을 거기에 더하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듣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 가운데는 한 번도 에스라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심령이 부흥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 이후로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유대인의 역사는 암흑의 역사입니다. 선지자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듣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율법의 많은 규정들을 설명하고 세세하게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들 가운데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주 무거운 짐으로서 종교적인 의무는 남아있었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잘 듣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지혜와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를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에, 그럴 때에 주의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이해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심령으로 톡으로 알게 해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신비로운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 감화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식적인 차원에서 말하지 않고 인격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귀로 듣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서로를 가까이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도 말합니다. 한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깊이 알고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서 친밀함과 애정과 이해와 서로를 향하여 헌신하는 의지적인 그런 역동성이 나타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계명에서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려면 먼저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지, 제가 그냥 아주 단순한 성경 프로그램을 한 번만 쳐와도 100번 이상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고 말합니다. 시편 8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들으라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게 나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듣는 데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듣는 데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무지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들으라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듣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선지자들을 향하여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듣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기독교 방송, 그런 방송들을 수없이 틀어놓고 이것저것을 헤매면서 서핑하면서 말씀을 듣겠다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마에 먹을 마실 물 없다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한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귀가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과 연약함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들을 수 있는 의지도 없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게 되어 있습니다. 졸게 되어 있습니다. 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을 기경하여 나의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쉽게 차단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좀 움직여주지 않으면 금방 귀를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잠시 귀를 기울였다가 금방 그 말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인하여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오직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라야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싹을 내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결실한다는 것은 우리가 곧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저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 자신은 영적으로 전혀 깨어있지 않고 잘못된 그런 마음 상태에 있으면서 어떤 능력 있는 설교자가 말씀을 전해주면 자신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태도로는 결코 우리가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잠시 그것을 좋게 듣기는 듣지만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면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결코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은 좋은 설교자를 계속 쫓아다니지만 그래서 자기의 귀를 즐겁게는 하고 어떤 마음의 감동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삶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비록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설교자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설교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 뚜렷해야만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영혼의 변화는 설교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듣고 깨닫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깨달음이 있으면 거기에서 진정한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언제나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신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로서 단지 형식적인 순종, 율법적인 순종, 자기의 공로를 생각하는 순종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불신앙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인 그런 신앙인은 아니다라고 내 스스로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성도들은 그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의 역사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면의 열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 말씀이 나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계속 내 마음에 역사해 주고 있는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들을, 불신앙의 생각들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에는 우리의 삶에서 두 가지의 분명한 태도가 나타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왜라는 의문부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진리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의미를 깨닫고 그의 영적인 신비한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이해하였기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길이구나. 이렇게 할 때에 정말 나의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그의 마음으로부터 인격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결코 왜라고 의문부호를 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으며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가장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는 여자들 가운데서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놀랍게도 거기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실 때에 그는 즉시로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실 때에 루디아는 이 빌립보 교회의 중심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은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순간부터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모든 사역에 함께하는 가장 신실한 동역자로 남아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순종, 이와 같은 섬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단순히 루디아가 자기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바울을 돕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녀는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있다고 말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거기에 덧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항상 무언가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서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보태고 자기가 원하는 때에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합리적이거나 올바른 것이 아니라 꼭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 시대 사람들에게 좀 더 맞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정말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위치, 자기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순전한 그런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의 두 번째 반응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열성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미루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말씀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순종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왕에게 순종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가 이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다리오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서 적당히 그리고 아주 요령껏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지혜로워서 그는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되이 헌신하는 사람이어서 자기의 삶에서는 아무리 대적들이 그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해도 책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생각하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런 죄목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민첩했는지 그가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최선의 길들을 항상 찾았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허물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가 지혜로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보배로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들은 그 말씀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지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그 경험과 지식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들이 다 줄이고 기진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에게 뭐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에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 제자들이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주님이 너희들에게 무언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있는 많은 어른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주님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지만 놀랍게 이 한 어린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을, 음식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작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5천명이 먹고 남을 수 있는 놀라운 이적이 베풀어졌습니다. 이 아이의 헌신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그 이적과 기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계명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능히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천명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그 진실한 순종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순종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행하도록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바로 그런 것이라 그런 것이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을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것이 정말 우리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헌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알면 무거운 짐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면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보기에 그럴듯한 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소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의 가장 중요한 양식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